4장으로 들어갑시다. 4장 1절에서 우선 4절까지를 보시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을 둘로 나누면, 크게 둘로 나누면요. 한 팀은 바리새인들이고요. 사두개인들하고 두 팀입니다. 예수님을 잡아 핍박했던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는데, 제자들을 핍박하는 데는 누군가 보세요. 사두개인 있고요. 제사장들, 여기도 앞면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아마 새로 등장한 사람이 성전 맡은 자라고 합니다. 성전 맡은 자는 지금식 표현으로 바꾼다면 아마 성전 수비대, 성전 국회, 국회는 국회 경위라고 그러나요? 국회 안에 경찰 역할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성전 맡은 자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말이 되겠죠. 예수님을 잡을 때나 그때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등장 잘 안 했는데, 제자들에게는 왜 이 사람들이 등장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일단 안 보이고, 제사장,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이 등장하는 건 약간 다릅니다. 예수님과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런 걸까요?
예수님은 직접 아셨고, 네. 그다음에 지금은 예수님 들어가셔서 구하시는데, 네. 구하를 네. 전가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성전 맡은 자들이 났었을까요? 별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세히 보시면, 성전 맡은 자들이 새롭게 등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을 잡은 장소가, 제자들의 주 활동 무대가 성전 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을 가르쳤는데, 백성들을 모아놔놓고 열심히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증거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 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들이 나서고, 그걸 도저히 눈뜨고 못 보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요 사두개인들이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요, 2절에 보시면 백성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거 하나 하고 2절 끝에 보시면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제자들이 백성 가르치는 걸 왜 싫어했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 저 성전 내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용되었던 일입니다. 누구나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문제고, 이 공식 습장에서 무슨 그 예배나 그런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독 제자들이 이것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 이유는요, 사실 이거 밖으로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손해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큰 세력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때의 그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은 그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들 한대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거대한 세력이 등장하는 것은 일단 싫어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변화조차도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백성들 가르치는 걸 싫어했고요. 내용상 들어가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이것도 자기들로서는 견딜 수 없는 노릇입니다. 자기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죽였는데, 죽였던 그 예수가 살아났고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한다면요, 자기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이 되니까 엄청나게 큰 죄인들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두개인들이 적극 반대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부활도 없고 내서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아주 싫어했던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도계인들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정치꾼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계인들은 정치적인 요직에 다 정치적인 부분을 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 하는 게 어차피 정치는 그 로마의 간섭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정치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다만 성전에서의 권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성전에서 일을 맡아서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사두개인들인데 이들이 내세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들은 주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들은 부활과 내세를 다 믿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연합해서 예수를 죽였고 나 훗날 예수의 부활을 적극 반대했던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사두개인들 정말 싫었던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마지막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대제사장들은 서뜻 예수님에게 손대기를 꺼려 했습니다. 이번 명절은 하지 말자고 피해가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잡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그들을 유도해낸 측면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 대해서는요 망설임도 없이 그냥 잡아들여버렸습니다. 이 또 예수님하고 생각해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래 잡아들여놓고 오래 붙들어놓지 못한 상태에서 또 풀어내버리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참고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을 잡아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보다가 저 제자들을 잡아들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더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그 위험성보다 저 제자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가르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대로 놓다 큰일 나겠다 해서 그냥 잡아들여버린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차이. 이미 예수를 잡아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죄까지 뒤집어 쓰는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예수보다가 더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잡아들여 놓고 난 다음에 거기 보면 3절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란 말을 합니다.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러는데요. 날이 저물었는데 왜 가두어 버려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가두어 버렸다?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의 법에 그죠? 날이 어두워진 이후에는 어떤 재판도 신문도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 말은 신문이나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다음날 하려고 가두어 두었다 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언제 잡히시죠? 한밤중에 잡히죠? 그리고 날이 새기 전에 재판이 끝나버립니다. 그걸 여기에서 이 말하고 관련돼서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의 재판이 얼마나 불법 재판이었느냐는 게 금방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 왜 그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해 버렸을까요? 예수님 붙잡아 드려가지고 뭐 법대로 처리한다고 며칠씩 넘어가면요. 어떤 큰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아주 불법적으로 그냥 다 해치워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법대로 합니다. 근데 여기 1, 2, 3, 4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아마 이거인 것 같아요.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 다음에요? 믿는 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문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핍박을 시작하고 제자들에게 압력을 가했지만 믿는 자의 수는 5천이나 되었더라. 이것이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이 나아갈 방향을 암시하는 셈입니다. 핍박을 가하고 압력을 가했지만 교회가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성장해 나갔더라. 그 얘기나 다름없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핍박을 하고 제자들을 가두었지만 믿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냥 날이 밝았거든요. 이튿날 누가 등장하나 보세요. 5절이에요.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 그 제자들을 잡아들일 때 사람들하고 좀 달라 보이잖아요. 잡아들일 때는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이었는데 그 이튿날 등장하는 사람들은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입니다. 왜 다를까요? 여기 서기관들은 주로 다른 번역에 보면 율법학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율법학자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를 그냥 잠깐 성경 읽으면서 자꾸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바뀐 이 사람들은 공회 회원입니다. 그러면 어젯밤에 잡은 사람은요? 어젯밤에 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고 어제 저녁에 잡은 사람들은요 이거는 행정부 집행부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실제 일을 맡아 있었던 사람들은 앞에 나온 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체 회의 소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모였더라 하는 게 이제 5절입니다. 앞부분하고 여부분하고 내용이 다른 것은 달라서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그 일의 구조가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가면서 제가 옆으로 하나 세고 싶은 게요. 이렇게 핍박을 했지만 교회는 이렇게 힘차게 성장해 갔더라 이러면 생각나는 그 예수님 비유 하나 있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 있죠.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얼마는 뭔가 길가에 떨어지고요. 어떤 것은 자갈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옥토에 떨어져서 결실을 했더라. 예수님께서 그 얘기 왜 하셨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래 물을 때는 여러분 들은 거 그냥 얘기하면 됩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들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사람의 유형이 이런 종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유형이 되어라? 옥토가 되어라. 그럼 옥토가 되고 안 되고 그걸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씨를 뿌렸는데 내가 옥토가 돼야 한다? 내가 옥토 되면 뭡니까? 뿌린 사람이 저 딴 데 나갔다 뿌려버리면. 그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듣는가 하고는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옥토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는지를 이런 비유를 보면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유의 본래 의미는요. 씨를 뿌리다 보면 바깥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자갈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런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씨는 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워 먹어버리는 것도 있고 자라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결실해서 풍성하게 열매 맺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즉 씨 뿌린 자는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뿌리는 이 복음은 이렇게 풍성하게 결실을 맺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그 비유가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농부가 씨를 뿌리되 이렇게 많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자갈밭이 되면 안 되고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해요. 하는데 그 비유를 주신 본래 의미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하실 때 우리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지만 이렇게 커 갔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면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런 의미로 그걸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그 비유 유심히 한 번 더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내들인 공의가 뭐였는데, 6절에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더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요, 이건 배경을 좀 아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빌라도만 아세요? 빌라도 가기 전에 대제사장이 신문하잖아요.
그 사람은 좀 안 헷갈려요. 그 때문에 이렇게 세대가 너무 그 대제사장 직이 세습이래요.
옛날에는 세습이었는데요. 아, 사지 말고요. 생각이 안 나면 넘어갑시다. 처음에 안나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가야바에게 넘겨져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입니다. 가야바고, 안나스라는 사람과 가야바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도 대제사장, 전직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거든요. 종신직인데 안나스가 살아있는데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이 자체가 유대의 비극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 안나스가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대제사장직을 가로채었습니다. 로마에 빌붙었어요. 그러다가 유대 장관에게 잘렸습니다. 면직을 당하고 1년 뒤에 사위가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근데 유대 관습에서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로마의 정치 권력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임명되고 잘리고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니까 백성들이 그걸 쉽게 수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살아있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행정상 대제사장은 현재 가야바입니다. 그런데 전직 대제사장이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내 대제사장이라고 부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마 이때 이 대제사장이 두 명이 있어. 그러면 다음에 장인 어른이 더 아마 힘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그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정말 하나님만을 모시는 분이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때 정치 권력과 결탁이 돼서 이런 유형으로 변질되어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한과 알렉산더는 그 안나스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 6절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대제사장의 집안, 문중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죠.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재판을 시작을 합니다. 첫째 묻는 질문이 무슨 권세로 이런 짓 하느냐 이 말이죠. 너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 무슨 그 뭐 권세가 있느냐 이걸 물은 겁니다. 그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아무나 하는 겁니까? 갑자기 또 이상해지네요.
죽으면 그죠? 좀 안 다르겠어요?
예? 네?
아무나 못해요?
다른
친구들.
아니, 근데 이 당시는, 지금하고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언론의 자유가 지금은 있는데, 그때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은데.
집에서 엄마가요, 네. 아이들 어릴 때부터 율법을 가르쳤어요.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럼 집에서 제가 아만 가르치고, 나가가지고 옆집안은요? 가르치면 안 되고요?
근데, 그 성에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 그거야, 그렇죠. 공식 예배는 그렇죠.
근데 공식 예배하고.
여자들이 있던 건 이거 예배 아니에요. 성전에 가면 사람들이 늘 모여 있어요. 가령 행각 같은 데 모여 앉아가, 그 앉아가 뭐 합니까? 뭐 사치 사뽀뽀 그거 하나요?
목사님도 그걸 못해서 목사가
아이 참나, 저 또 엉뚱한 소리 하고 지사가 성경 가르치면 안 돼요? 나 갑자기 이상한 사람도 모여가지고. 집사가 성경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왜 답변 안 해요?
목사님이 그걸 답변을 못 하더라도 유도하니까 못하죠.
아니, 나 그런 적 없어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백성들 가르치는 걸 두고 뭐라고 물었냐면, 너 무슨 권리요? 무슨 자격으로 그렇다고 했느냐고 물었는데, 이게 정당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뭐 할 수 있고, 장로는 뭐 할 수 있고, 목사는 뭐 할 수 있고, 공식적인 예배 석상에서 직무를 가르는 거는, 막, 제도상 그렇게 했다 치더라도, 거기를 딱 떠나가지고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건 목사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다 해야 합니다. 아니, 그래, 믿는 성도들이, 혹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있을 때, 아니, 무슨 얘기 할 거예요? 아마 놀기도 하고, 우리 이 사람은 어제 저녁에 밤도 개까지 안 오더만은, 뭐하고 안 왔나, 혼자 실실실 웃더라고요. 나이 많은 여성들도 대신 모여가지고 저녁 내내 놀아서 뭐 했겠어요? 이거 재미난 얘기 해줄까? 그래가지고 또 희한한 얘기 듣고 와가지고 앉아 깨끗거리고, 깨끗거리고, 아침에도 깨끗거리고 이러고 앉았죠. 잘한다. 나이 들어가지고 앉아놓으니까 입에만 힘이 올라가가지고. 그게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요. 모여 앉았을 때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가르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거 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할 것인데, 이런 것이 제도화되고 경직화되고, 집사가 교인들 모여가지고, 야, 공부합시다, 이거 공부할 수가 있는데, 왜 집사가 그런 짓 하고 있냐고, 만약에 교회가 금지를 하거나 책망을 한다면요, 이미 이거는 제도가 경직, 교회가 경직화되어 간다는 좋지 못한 조짐입니다. 물론 제가.
무조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공식적인 모임 아니죠?
안 하신다니까, 이게 뭐. 무리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일 수 있죠, 그래.
근데, 저희들이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때는 지도자가 이렇게 할 때는 교회가.
그거는 제도화된 틀에서 이제 못하게 하는 구실로 쓰기에 딱 좋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선생이 되려고 그러면 다 알아야 됩니까? 조금만 알아도 됩니까? 조금만 알고 아는 것만큼만 가르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알아가 가르치려고 그러면 언제 다 배워요? 영어선생님들 영어 잘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영어선생님들 중에 영어 제대로 말 못하는 사람이요, 잘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잘못 들으면 또 말이 아주 좋아 보이죠. 말이 능숙치가 못해요. 근데 영어 말도 잘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영어 가르치겠노? 영어 잘하는 미국 사람 데려다가 중학교 1, 2학년한테 영어 가르치려 해놔보세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 알아가 완벽해야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부분을 이만큼 이해하고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그 정도만 나누면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 뭐 잘못 말할까 겁나가, 겁나면 말 안 하면 되죠. 근데 아는 것만큼은 나누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짓 하느냐고 묻는 이런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무시하고 내가 받은 은혜만큼은 나와 함께 나눈다는 자세로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제사장들이 질문을 했더니요, 이 베드로의 답변이 이 사람 듣기에는 정말 끔찍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10절에 나오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죽이기는 너가 죽였고, 살리기는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들 아니냐, 그 얘기 아니에요. 너희는 죽이고 하나님은 살리셨고,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과 대적한 거라는 이야기죠.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얘기 나오죠. 11절에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너희 건축자라고 말하죠. 건축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유대의 관원들, 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관원들 그러면 되겠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왜 이들을 가리켜서 건축자라고 그러죠? 전문가란 뜻입니다. 여기 건축자라면 무슨 전문가? 건축자니까 집 짓는 전문가지만 여기 이제 율법을 말하면 율법의 전문가인 너희가, 그 다음이요 버린 돌은요? 예수를 가리키죠? 의미는요? 쓸모없는 것, 쓸모없는 돌. 전문가인 너희들 생각에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돌, 그 돌을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리돌, 우리말하면 모퉁이돌 그러나요? 기초돌, 모퉁, 주춧돌. 자꾸 머리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누굴 가르쳐요? 부활하신 예수 이러면 되나요? 아니, 전문가가 버렸는데 이걸 다른 분이 가져다가, 다른 전문가가 가져다가 아주 흉기나게 써버렸다 그러면 앞에 전문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전공이 다른 거예요? 같은 전공일 때는 어차피 건축자들이었는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다시다가 여기 건축하는데 머릿돌로 썼으니까 그럼 앞에 이 전문가들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축되는 거 맞습니다. 똑같은 과목에서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이제 나왔는데 다른 전문가가 와가 그하고 영 반대되는 소리를 해버리면 앞에 사람은요? 아까는 축되고 여기는 딱. 그러니까 이 말이 저 유대 관원들이나 대제사장들 듣기에는 얼마나 독한 말이냐고 말입니다. 이걸 갖다 거침없이 쏟아내버려요. 베드로가 원래 이런 인물, 원래 이런 인물이었습니까? 아니면 변한 겁니까?
원래 그 맥락으로 좀 여러 면이 있잖아요, 베드로가요.
원래 그런 면이 있었던가요?
성격이 조금 급하고, 성질이고,
그런 거를. 그래도
그런데 며칠 전하고 비교하면요, 며칠 전에는 요거 며칠 아니길래 오순절이 지났으니까 그죠? 한 50일, 60일 전쯤에는요 그렇게 겁 많고 숨어있던 그가 갑자기 완전히 사람 변해버린 겁니다. 물론 용기만 내면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만큼 담대하고 성급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던 베드로이지만 그 기질이 완전히 죽어서 맥없이 있다가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는요. 왜 이렇죠? 성령의 역사심이죠. 베드로에게 이런 기질이 있었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베드로의 그 기질 때문만은 아니고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협에 뭐 다른 위협을 위협이라고 느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 상대로 퍼붓는 그 말이요. 그게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는 얘기를 보면 참 잘해요. 잘할 뿐만 아니라 정말 담대해 보이는데 그 원인이 결국은 성령 충만함, 성령 받은 이후에 변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점을 보면요. 이것이 그 우리 사람들을 굉장히 겸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일하다가 내가 열심히 좀 내고 했더니 참 잘 되잖아요. 누구 때문이죠? 내 때문 아니에요. 성가대가 됐든 뭐 주일학교가 됐든 어느 부서를 맡았든 해가지고 열심히 했더니 정말 잘 되더라. 누구 때문이죠? 내 열심 때문이고 내 탓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일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딱 인식하고 있으면 큰 사고가 안 터지는데요. 이야 정말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을 줄 몰랐다 하고 기고만장하면 어느 순간에 분명히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요. 내가 여기서 이만한 일을 했으니까 아 내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또 새로운 일들을 나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일을 일이 했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겸손하게 그 다음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차하면요 옆길로 셉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에 피해를 많이 줬던 이단이나 아니면 뭐 큰 사고 쳤던 분들은요 무능한 사람들 아닙니다. 다 능력 있고 은사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큰 능력을 지녔던 분들이 그게 자기 능력인 줄 알고 용감하게 나섰다가 결국은요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고 자랑스럽다고 여겨질 때쯤에 잠시 중재해놓고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그러한 성향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더라도 성령 받은 이후에 그렇게 됐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유혹 참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보고 일 시작합니다. 일이 좀 잘 안 되면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쳐다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이 아주 잘 되면요. 은근슬쩍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가 보니까 참 많으니까 주의하십시다. 베드로가 이후에도 놀라운 일을 감당해내지만 그것은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가능한 일이었지 그 이전에 베드로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4장 12절은 무조건하고 외워야 하는 구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대제사장하고 이 관원들이 말이에요. 입이 딱 벌어져서 안 나무러지는 겁니다. 저 새끼 좀 이상하다. 전에 뭐 어떤 놈들이었죠? 학문 없는 범인. 저 새끼 학교도 안 다녔단 말이에요. 자격증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저 사람들이 갑자기 입이 터져가지고 저렇게 저런 말을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요. 할 말이 없어졌더라. 그런 얘기죠. 아씨 말은 맞는데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거.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은 못해요. 또 똥돼요. 그러니 그 다음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러니 그 다음 할 수 있는 거는 어거지를 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베드로의 말에 할 말이 없고 인정이 됐으면 그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만은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기에는요. 자기들의 버려야 할 기득권이 너무 큽니다. 그거 못 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제사장 이름은 제사장이어도 그게 하나님의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학자이라고 해도 진정한 율법을 수호하는 사람 말하자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자들을 어거지로 위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14절 끝에 보면 공에서 나가라 하고 이 말이죠. 나가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 말은 나가라 하고 구함질러 쫓아내놔놓고 그 다음 야 우리끼리 의논 좀 해보자. 이거 도저히 뭐 이대로 방법이 없다. 그래.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겁니다. 의논해봐도 별 뼈속수가 없으니까 그냥 공갈 협박해가지고 더 못하도록 그리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여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 그 대제사장들이나 관원들이 두려워 안 하는 게 있고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죠? 아니 이게 더 쉽겠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 제자들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가 사람들 때문이죠. 그리고 이 소문이 백성들 사이에 쫙 퍼져나가면 그것도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이죠?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이에요. 근데 이들이 정작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겁니까? 베드로의 말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대신에 백성은 두려워하는 거죠. 좀 잘하는 거죠. 둘 다 두려워해야 돼요? 이렇게 비교하면 해봅시다. 목사님이 성도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안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 그래 놓으니까 성도들을 전혀 안 두려워하는 용감한 목사들이 많더라.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 예. 교인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많이 보고, 저 본 관점이에요. 아, 근데 정말로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소리인데,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더 예민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것도 문제가 참 많죠? 문제가 참 많고, 교인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가 또 있어요. 이 사람들도 참 문제예요. 아, 이거 목사래요. 뭐가요? 어떤 의미에서 두려워해야 되느냐는 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인들을 두려워하는 목사 같으면요, 훌륭하죠. 근데 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두려운데 교인들 눈이 두려운 사람은요? 그건 문제가 아주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 눈치만 살살살살 살피고 앉아있으면 완전히 사건이죠. 그런데 좋은 목사 중에 교인들을 참 두려워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그럼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기신 양떼를 내가 잘못 돌보면 어떨까 싶어 이런 심정으로 두려워하는 경우는 잘하는 거죠. 덮어놓고 두렵다 안 두렵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딱 놓고 비교해보면 이 사람들은요, 이 대제사장하고 관원들은요, 하나님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백성들 눈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기보다는요, 자기 속만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표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은 저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교인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인들을 두려워하는 목사는요, 가끔 교인들에게 무서운 책망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저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면요, 매를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마땅히 들어야 할 때도 그 눈치가 무서워서 못 들고 그런다. 그래서 마치 사건이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죠. 다시 불러가지고 공갈 협박을 좀 쳤더니, 정말 말 잘합니다. 19절 보셔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담대히 썼는지 모르겠어요. 참 감동적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 점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주 무서운 협박을 받고 풀려납니다. 풀려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 다 했죠. 그러면 그 제자들이 뭐라고 기도를 해야 옳을까요? 그 성경 보지 말고 우리끼리 생각해봅시다. 보잡에 갔는데 용감하게 우리가 막 할 말은 다 했는데 다시 이런 소리하고 있으면 전부 죽을 줄 알아라고 협박을 막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나와가지고 어쨌든 풀려났으니까요. 모여가 다시 기도합시다. 뭐라고 기도해야, 우리 같으면 뭐라고 기도가 나올까요? 뭘 바꿔줘요? 하나님 저놈들 마음을 싹 바꿔놓던지요. 아니면 저것들 전부 예? 저것들 전부 다 그냥 막 벼락 맞아. 그 기도 한번 보세요.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니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이게 뭐 딴 얘기 자꾸 나오네요. 기도의 앞부분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 자, 이 기도의 앞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정리하면 되겠어요? 15, 16. 무슨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네, 그죠? 자, 이건 뭐라 그러죠? 소원을 아뢰는 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 혹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찬양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27, 28절 얘기를 조금 하고 29절에요. 요지가 나오죠. 기도의 진짜 하고 싶은 기도는 그 뒤에 붙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이거는 핵심 아니고요. 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요거죠. 그러니까, 저들의 위협을 없애달라거나,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요. 저들이야, 뭐, 이러쿵저러쿵 하던 건 놔두고, 문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참, 그, 담대하고, 멋지고, 씩씩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기도 우리가 좀 봐봅시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요, 기도를 하는데 그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덕목이 참 놀라워요. 지금 우리가, 이게 죽을 뻔 하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뒷전이고요. 눈에 보이는 거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하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기 때문에 용기 백배가 있는 거죠. 처음에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대주제여. 대주제가 뭐예요? 주는 주인주자입니다. 주여 할 때 주 이거거든요. 제는 황제 할 때 그 제자 같은데요. 주제 그것만으로도 주인, 만물의 주인이신 분 하는 말인데, 그 앞에 대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대주제여란 말 속에 이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천지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지금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걱정하고 징징 짜고 울고 불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굳이 이것저것 긴 말 할 거 없이 그것만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며 죽는다 하더라도 겁날 것 없다라는 자세를 가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오고 이런 설교가 나온다는 걸 기억을 해 두셔요.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거칠 때에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있었는데 저는 그 학생 집회에 가서 참 은혜를 받고 1년간 버틸 힘을 얻었던 적이 참 많아요. 그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는 말씀 시편 장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편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는 이 시대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여건들 이런 걸 다 통칭해서 하는 말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라. 아니 여러분 그러면 내가 고민할 거 별로 없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주제여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하는 이 표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단지 우리 할 일은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만 해주십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쉽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그 뒤에 성경 못 믿을 게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김영길 총장님이 그걸 하셨는지 제가 내가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야. 물은 H2O고 포도주에는요? 저 정말 내가 뭔데 CH5OH인가? C가 들었는데 탄소. 잘 모르는 사람 보기에는 뭐 물이나 포도주나 비슷비슷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학자들로 이게 다르게 보이나 봐요. 알코올에는요 탄소가 들었는데 생탄 없는 탄소가 거기 어떻게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고민하시던 그분이 어떻게 답을 얻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하시는 과정에 그런 얘기 했던 것에 기억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면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나머지 뒤를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당연하죠. 27절 한번 보십시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문장이 좀 긴데요. 제가 요약 추려서 다시 볼게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건너뛰세요. 28절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언제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모여 앉았습니까? 그래서 뭐 그때인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려고 그렇게 용을 썼대네요.
죽음은 예정된 일이죠.
죽음은 예정된 건데?
네. 그 일에 이르는 거죠.
더불어 악에 더불어도 사용할 수 있죠. 지금 다른 악에 더불어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을 이루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정말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용을 썼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를 잡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자기들은 자기들 대로 욕심을 부리느라고 이런 짓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일을 이루셨습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가룟유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셨을까요? 가룟유다도 공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거든요. 잘 대답하셔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일을 도우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저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나을 뻔하였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는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일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열심히 계획하고 자기 나름대로 애를 쓰고 일을 벌려놔도 그걸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 꼭 인정을 해야 우리가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해서 예수 팔아먹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반대로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신앙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저는 참 조숙했나 봐요. 고등학교 때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어떻게 돼야 하는가. 이게 고등학교 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그 주제였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참다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이런 기도를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24절 다시 올라가서 보세요.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 네? 아, 주여 삼창하고. 예, 여기 일심으로 하고 소리를 높여라고 하는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 통성 기도일까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막 이게 이제 사람의 성격과 좀 관련이 있긴 한데요. 저는 통성 기도를 크게 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제가 납득이 잘 안 가는 대목인데요. 통성 기도를 크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예?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부르짖으라 하면 막 저게 주여 삼창만 열심히 하죠, 뭐.
크게 안 하면 예. 빨리 주저앉아 있으니까
예. 예. 그 분위기 말이죠?
아니 분위기보다 내 자신도 크게 부르짖고 외치면 이제 네. 열정적으로도 되잖아요. 근데 예. 가만히 있게 되면 금방 잡음이 와서 금방 이제
아, 집중 안 돼요?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예. 이제 부르짖으면 그 분위기 따라 분위기에 그 다른 분위기에 또 이렇게 쭉 뻗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근데 또 많이 혼자 할 때도 또 그렇게 되지만 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그렇게 설명하긴 하는데 이상하다. 난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별로 안 들었나 보다. 왜 크게 하라는지 또 다른 이유는요. 다른 사람은 큰 소리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혼자 있고 다물고 앉아 있으면요. 다른 사람 소리가 내한테 자꾸 들리기 때문에 자기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도 마지 크게 질러버려야 된다 그거든요. 그건 아닌데 그래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참 많아요.
옛날 집회에 가면 많이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르짖으라라는 말이 꼭 큰 소리로 말하라는 의미냐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이냐로 해석하는 거는 그거는 좀 따라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부르짖으라는 말조차도 큰 소리에 강조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데 강조가 있느냐 그 이제 생각해 볼 여지는 있어요. 다만 있는데 그래 이제 통성 기도를 강조하면서 하는 말 중에 되게 제일 좀 거부감이 있는 말이 이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도 크게 해버려야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안 되니까 그래 해야 된다. 그러더니 그러다 보면 기도를 생각할 기회도 없이 그냥 막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마구 해야 되는데 그게 옳으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어떤 특성하고 관련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러 가면 어떨 때는요 별로 할 말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가 하나님 하고는요 그냥 가만히 앉았어요. 그것도 제가 생각에는요 참 좋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듣는 거 같아요.
아 물론 듣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쓰는 우리가 하는 통성 기도라는 것이 어떻게 잘못하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왜 해야 되느냐를 설명할 때에 좀 이상한 표현들이 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이 오고 피곤하고 이럴 때는요 조용한 무상 기도 한다고 앉아서 그래 잠들어 버립니다. 그때는 크게 소리도 지르고요. 그러는 것이 기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때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도 또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같이 가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면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조용하게 묵상하며 생각해가며 그런 기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는 한 형태로만 굳어지면 안 되고요. 다양한 형태가 다 존재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일심으로란 말과 그 다음에 소리를 높여 가는 이것만 가지고 이봐라 성경의 통성기도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전체적으로 다 했다기보다는요,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나머지 사람들이요 뜨겁게 아멘하고 그런 것도 그게 일심일 겁니다. 그것도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성기도를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요, 영어로 뭐라고 번역하는지 아세요? 통성기도 코리안 스타일입니다. 이게 번역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런 거니까? 외부에 없거든요. 다른데 없으니 이걸 번역하니까 할 수 없이 코리안 스타일 프레어죠. 한국 스타일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한국만의 독특한 기도 형태입니다. 그걸 봤어도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에 나쁜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단 말입니까?
근데 그게 참 그렇게 거부감이 될 때 많은 사람은 많은
있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성격이 너무 막 그 정신이 안 오면 적응이 안 되어서 그 교회에 막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런 분에게는 이렇게 적응이 되고 그런 분에게는 저렇게 적응되고 이게 잘 되는 사람 이게 제일 훌륭한 겁니다. 딱 하나만 고정돼가지고 죽어도 이래야 된다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정성기도 하락한 평성기도 하고
예 맞습니다. 박수 열심히 치는 게 잘하는 기가 안 치는 게 잘하는 기가 칠 때 같이 치고 같이 조용하면 같이 조용하고 이게 잘 가는 게 잘하는 기인데 다른 사람 다 열심히 두드리지 않는데 혼자 앉아서 딱 버티고 있는 거는 이게 일종의 반항이거든요. 아, 교만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덩이 이 분위기에 동의 못하겠다는 건데 적응을 잘하는 것이 그렇게 너그러움이 있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 다 하는데 왜 안 하냐 이러진 말고요. 그래가는 게 좋습니다. 이방지사 코리안 스타일 얘기를 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외국에서도 한국식으로 목회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갔어요. 한국식으로 목회하는 교회는 부흥을 하는데요. 저 서양식으로 하는 교회는요. 잘 부흥 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목회에 관한 한 코리안 스타일이라는 게 아주 좋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쫓아다니는 거 서양 사람들은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 옆에 가까이 지내던 영국 선교사 한 분이 있었는데요. 저녁 8시간에 무조건 집에 가요. 왜 가냐 알아봤더니 에, 잠자고 할 시간이에요. 그럼 제 한 분은 저녁에 가나 안 들이나? 잘 모르겠는데요. 저녁 8시간에 잠자고 가야 된대요. 아니 잠자는 시간이니까. 새벽기도 물론 없죠. 그래서 영국 가서 유학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목사님들도요 새벽기도 힘든 사람 많거든요. 근데 공부하러 영국 가 있을 동안에 새벽기도 없거든요. 잘 탐났다 해서 잘 지내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내가 영국 와 있어도 언젠간 난 한국에 돌아가야 할 몸이고 한국 돌아가서 목회하면 새벽기도 안 하면서 목회한다는 건 빈말이다. 그래서 혼자서라도 길을 쓰고 시간 지키며 기도하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누가 나중에 목회 제대로 할 건지 이건 뻔합니다. 이건 뻔해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코리안 스타일로 목회하는 교회는 미국에서도 부흥을 하더라.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코리안 스타일 가는 거 자부심을 좀 가져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 열정은 멋있는 거예요.
잘 될 거 안 될 거 떠나서 어쨌거나 이런 형태 저런 형태가 교회 안에서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서로를 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라이 기도할 때 이랬잖아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반드시 통성기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31절에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충만 전에 했잖아. 앞에서 성령이 임하셨는데 또 임하시나요?
한번 한번 탁 이내들은 계속 잘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다란 말과 성령이 충만했단 말을 분간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확 달아올랐다가 또 사그러 들었다가 또 일이 있으면 피어 올랐다가 이게 성령 충만이고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 그럼 우리가 말하는 성령은 늘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힘있게 살기를 바라노라. 이런 성령 충만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 때는 충만했다가 또 뭐라고 그러죠?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죄짓고 엉뚱한 짓 하면요? 그 은사가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저기 이 본문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신앙인은 소유물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 팔아서 교회 바치는 것이 옳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아멘하실래요?
왜 이런 교도라 그러나 사이비 뭐 이런 말이 안 돼. 옛날에
아니 그러니까 그래 하면 아멘 할 거냐고 묻잖아요. 안 해요?
저희가 좀 힘들 것 같네.
예? 먼저 하고 어떻게 해요?
절제해야지.
네? 아, 할 수는 있지만 절제를 해야 돼.
이건 모든 사람들의 이제 공유한 그 동의가 있어야 되는 문제.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소유물을 전부 교회에 바치시기 바랍니다. 설교 그래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다른 게 아니고요. 이게 예방약입니다. 혹시 누가 그런 말을 듣게 되거나 뭐 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제가 예방주사 놓는 게 있는데 미리 생각을 다 정돈을 해두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는 그 사입입니다. 뭔가 이상하긴 이상한데 저거 어찌해야 되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 아멘 안 했다가 불판도 못 잡고 이렇게 아니고요. 저 또 사입이 하나 나왔구나. 그런 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 자발적이죠? 네. 자발적으로 바치세요? 이러면 못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 감격으로, 스스로 물건을 내놓은 겁니다.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마음이 이래가지고 어쩌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만 있어도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나에게 큰, 본인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격 없이 누가 이래야 한다 하더라, 그래서 흥분해가 하는 거요, 절대 건물입니다. 혹시 뭐 그런 거 없나요? 무슨 집회 해가지고 감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회 건축하는데 누가 얼마 하겠습니까? 하는 누가 벌떡 일렀을까? 제가 1억을 헌금하겠습니다. 아이고, 집사가 1억을 한다요? 그럼 나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덕덕덕덕 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떤 부흥사들이 그런 분위기를 조장한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싱거운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신앙 좋은 남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흥금 약속을 하고 집에 왔습니다. 왔더니요, 자기 마누라는 자기보다 신앙이 더 좋아버렸네. 그래 둘이 합쳐보니까 이건 집 팔아도 될 문제도 아니더라.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 교회에서 절대 안 하죠. 많이 받칠수록 좋은 거죠. 위험한 짓입니다. 자, 막 그런 일이 있었다 치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잘못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막 부흥사나 목사가 잘못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이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요, 부부가 반드시 합의하여 하셔야 합니다. 그런 헌금은요. 왜 그런 거니까? 가정이 누구 거죠? 자기 혼자만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부부가 의논해서 기도하며 의논해서 냉정하게 하는 것이지 일시적인 흥분으로 그냥 덕극 해놔놓고 흥분이 가라앉은 후에 후회하는 그런 식의 어떤 헌금이나 교회 봉사는요 절대로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남편은 안 믿고 부인은 충성하는데 십일조는 어떻게 하나요?
남편은 못하잖아 하지 말아야죠.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안 드실 텐데.
뭐 받는다고 주고 안 주고.
어이 그렇습니까? 십일조를 해야 복 받는다는데요? 목사님은 십일조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고 십일조 하려고 하니 남편이 그냥 눈부라리 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답 간단합니다. 답 간단합니다. 가정의 그건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 걸 남편 몰래 십일조를 한다면요 중요한 것은 남편 전도는 영영 물 건너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인이 헌금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소망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지만 그런 소망이 있지만 당신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못한다는 것도 알려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헌금을 못할 망정 남편을 교회로 인도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헌금은 열심히 했는데 그로 인해가지고 뭐 남편하고 싸워가며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은 되게 좋은지 모르지만 남편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11조가 중요한지 남편의 영혼이 중요한지를 따져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너무나 쉬운 겁니다. 뭐 얘기하다 옆으로 조금 샛눈샘인데요. 적어도 이 무조건하고 재산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거는 안 됐는데 그 다음 겉으로 동작만 따라하다가는요 행동만 따라하다가는요 완전히 거꾸로 되면 굉장히 위험할 여지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지간이 마무리 지읍시다. 그 성격이 아주 이래 유순한 사람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부드럽고 유순해가지고 때로는 큰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순해요? 급해요? 급하죠? 교회 초창기에는 이래 성질 급하고 앞뒤 안 가리고 튀어나가는 사람이 훨씬 유리합니다. 성격이 아주 유순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은 개척교를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냥 막 앞뒤 안 가리고 용감하게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사람이 개척교를 시작하는 데는 대단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베드로가 맡았다는 것은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의 성격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게 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해외로 뻗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울이죠. 바울입니다. 바울도 성품이 그런 사람입니다. 잘 봐두셔요. 제가 생각도 안 하고 저런 아내가 되나 싶은데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오히려 유리하게 일할 수 있는 방향 저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나 바울 혼자만 있으면 또 이거 일 안 됩니다. 그 뒤를 잘 받쳐줄 수 있는 진짜 유순하고 사력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또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잘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면서 뒤에 뒤를 받쳐준 사람이 있어야 앞에 나가서 그렇게 뒤 설치고 다녀도 이게 빛을 보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뒤를 받쳐준 인물이 여기서 소리 없이 등장하잖아요. 누구예요? 바나바입니다. 그럼 바나바 없는 바울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 예루살렘에 왔을 때요, 사도들이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무서웠어요. 그럼 믿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가 나중에 다시 너무 예루살렘이 시끄러워서 그 폭동이 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고향에 돌려보내버렸습니다. 적어도 고향에 10년 가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이요. 그 사울을 다시 안디옥교회로 불러내서 활동을 시작하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 전도여행 팀장이요.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복음이 이렇게 널리 확장된 외국까지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데 중요한 초석이 됐던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가 여기서 소리 없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유순한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게? 네. 이름을 바나바라 했는데 번역하면 잘 읽으셔야 됩니다. 위로의 아들. 아, 뭐 다른 성경입니까? 그러니까 위로의 아들이라고 되어있죠. 개역에는요? 권위자가 아니에요. 권위자. 예. 권할 권자하고 위로할 위자입니다. 이게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 여러분 아마 권상에 비슷합니다. 권위 아닙니다. 이것도 뜻 잘못 알아가지고요. 어떤 분이 바나바는 권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래가 설교를 했답니다. 아이고, 아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권하고 위로하고 하는 일을 잘 했던 사람. 여러분 성격 급하고 성질 있는 사람은요, 누구 권하고 위로하고 잘 안 됩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막 성질 나가 또 패버리고. 근데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는 한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사람들 모여 있는데 가가 바나바를 보내놓으면요, 이거 잘 수술해가 잘 다스리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가 나중에 위대한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베드로고 바울이지만 바나바, 그러니까 바울 뒤에는 바나바가 있고요, 베드로 뒤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요한입니다. 베드로 뒤에는 요한이 있어요. 왜 이 얘기 되냐면 쉬운 장면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단다 그 말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간 제자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 먼저 도착한 사람.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죽은 게 되는 것도 보고.
둘이가 달렸는데 무덤에 도착한 건 요한이에요. 근데 나중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기는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 요한은 눈 나와가지고요, 이제 살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찌 됐는 공 싶어 이러고 있는데 살피도 안 하고 티 들어가는 거는 베드로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셔가지고 얘들아 그 그물을 어디 던져봐라 뭐 어째라 이런 얘기 하죠. 그럴 때 뒤에서 이렇게 보이다가 예수님이다 하고 발견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다 이랬더니요, 묻지도 안 하고 옷 걸치고 어디 물러 뛰어내려가 나와버린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래, 한 사람은 유심히 관찰하고 생각하고 요르고 앉아있을 동안에 베드로는요 그대로 행동을 옮겨버리는 요 두 사람이 쇼가 돼가지고 베드로 뒤에 요한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조를 맞춰가지고 일을 잘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의 등장을 내가 참 기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바나바 나오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성격이 바울이나 베드로보다는 이 바나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크게 보여요.
상급이잖아요.
예? 그만할 것 같아요?
근데 큰 일은 요한이 어떤 사람이야? 요한 이런 사람은 사람한테 되게 잘 알았던 거.
아, 물론 요한은 나중에까지, 요한은 또 다른 인물을 하나 맡습니다. 요한이 왜 오랫도록 살아남았어? 보세요. 요한복음 썼죠. 계시록 썼죠. 요한 1, 2, 3서 썼죠. 그렇게 쓰게 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꼼꼼하고.
그다음에 뭐든지 잘 살피고. 예. 그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예. 가장 잘 알았다네. 예. 간절했다.
예. 요한은 그렇네요.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돌아갔을 때 어머니를 맡겼죠. 그래서 요한은 순교하지 않은 이유가요. 그 늙은 마리아를 모시고 다니느라고 내가 두고 버리면 예수님의 모친을 돌볼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 모친을 돌보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일 오래까지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한인과 베드로 얘기는 저 사도행전 얘기는 아니니까 제쳐놓더라도 여기 보면 바나바가 이렇게 살며시 등장하는 이것이요 제게는 상당히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왜 이후에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했고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싸워지는 그 장면을 제가 보고는요 바울이 너무했다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생각이 제겐 참 많이 들어요. 바나바의 등장을 제가 아주 감동스럽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소개를 드립니다. 이런 사람도 꼭 복음 사역에 필요하더라. 이 바나바가 나에게 등장을 합니다. 뭐 우리 모두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제자들처럼 이름도 없이 헌신할 수도 있죠. 그러나 유다같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생각만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립시다.